언젠가 제가 가르치던 학생 하나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은 만약에 과거에 선생님이 살았던 그 인생의 한 시점, 특별히 제일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느닷없는 우리 학생의 질문을 듣고 짧은 제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언제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친구한테, 학생한테 미안하다, 뭐라고 제가 대답을 했는가 잘 생각해봤는데 내가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별로 없다. 생각해보니까 나는 지금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돌아가고 싶었던, 다시 돌아가서 그대로 살아보고 싶은 행복했던 시절이 미안한데 별로 떠오르지가 않는다라고 우리 학생한테 대답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오늘은 제가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전에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기원문에서 읽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80밖에 되지 않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봤더니 애굽의 왕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어떤 누구도 걸어가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았지만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 그리고 슬픔밖에는 없는 것 같다. 아마 모세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의아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자세히 보시면 그 고백이 충분히 이해될 만합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나서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고 애굽의 왕자로 크긴 했지만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40년간 겪으면서 궁중에서 자라갔습니다. 같은 동족 히브리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 결과 40년을 그가 했던 일들이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양의 똥을 치우는 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불과 같은 기적과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지만, 놀라운 떨기나무의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하는 고백과는 전혀 달랐다는 걸 우리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꿈에서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바로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나 좀 불러달라고 하는 수많은 이 시대의 사역자들과는 달리 모세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과 같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모세가 지난 40년 그리고 8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등 위에 떠밀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인 지도자로 남은 40년을 살았지만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지만 그의 남은 40년 여정 역시 광야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한 불평과 원망들을 들어주면서 결국 베이비시팅하다가 그렇게 그의 노년을 마쳐야만 됐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시편에서 가장 긴 이 시편의 시편 기자가 65절부터 7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찬미하고 고백하면서 고난의 축복과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먼저 71절 말씀을 보시면 본인에게는 큰 유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직설나게 했는데, 고생을 심각하게 했는데 수고와 슬픔뿐인 나의 삶을 돌아봤더니 그것이 좋았다라고 고백한 굿! 이 말이 다섯 번 등장합니다. 굿! 너무 좋았다. 피할 수 없었고 때로 억지로 끌려갔고 뭐 때문에 당하는지, 나의 죄 때문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애매한 고난인지 모르고 그 과정을 통과했지만, 무엇이 앞에 놓여있는지 모르고 걸어갔지만 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결국 끝!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71절 말씀을 보시면 왜 고난을 내게 큰 유익이라 고백하는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71절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유익을 줬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물질을 갖게 되었는가? 고난을 통해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는가? 고난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고난이 내게 준 첫 번째 가장 큰 유익과 좋았던 점은 이것으로 내가 주의 말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라는 이 말씀을 NLT 성경은 pay attention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듣도 거들떠도 보지도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이라는 불쑤시개를 통과하고 나야 pay attention,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고난이 없이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attention 하지 않는다는. 청년든 장년이든 어린아이든 유스든 누구든지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pay attention 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의 첫 번째 유익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것이 큰 유익이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와 말씀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거들떠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67절 말씀, 저희들 오늘 본문이자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인 67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의 두 번째 유익으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여기 고난을 당하기 전이었다, affliction, 고난을 당하기 전이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 성경이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겸손해지기 전에는, 두 번째, 내가 약해지기 전에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제재하시기 전에는, 고난이라는 한 단어를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약하게 하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제재를 고난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고 제재를 가하시기 전에는 나는 그릇 행하였습니다.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정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은 타락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제재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 양과 같이 각기 제갈길로 가는 무리들, 무지한 무리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신나게 두들겨 맞지 않으면 약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길을 잃고 신나게 헤매며 정도에서 벗어나 엄한 길들을 달려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타락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67편, 67절의 고백입니다. 오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 바꿔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사람은 고난이 없이는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을 우리들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무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 5장 8절은 예수님, 죄가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여 메시아인 그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 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죄가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었거늘 죄와 허물을 물마듯이 먹고 마시는 너희 무리야말로 어찌 고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69절 70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의 또 다른 유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고난은 우리의 교만함과 거짓됨과 우리 마음의 둔탁함을 제거한다라고 69절에서 7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그릇 행하였던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숨겨져 있는 자신이 고난당하기 전에 자신 안에 있던 죄악의 허물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교만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경청하지 못하고 그 윤리를 따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로 교만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들의 마음엔 거짓이 있고 그들의 마음은 마치 기름과 지방이 껴서 쇳덩어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둔탁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꿔 말하면 본인이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전에 교만했고 거짓이 가득 찼었고 자신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이제 내가 돌이켜보니 기름과 지방이 가득 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있더라니. 교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지방이 우리 마음에 껴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과 해결책은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신나게 두들겨 맞은 겁니다. 신나게 두들겨 맞으면 교만한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나게 두들겨 맞으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한지 안한지, 우리 육이 죽지 않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에게 와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로 와서 비웃어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욕과 정신과 욕심을 못 박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혹은 자신을 칭찬하고 높일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자신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공격할 땐 견딜 수 없는 분이 치밀하게 되며 자신을 칭찬하고 높일 때에는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희락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칭찬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육체와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 어떠한 비판과 어떠한 공격도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불쏘시개를 통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거짓과 교만함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제는 어떠한 공격과 비판과 때론 칭찬과 격려와 나를 향한 수많은 컴플리먼트에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죽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67절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또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은 나로 하여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더라. 다시 바꿔 말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pay attention 하지 못할 뿐더러 지키는 건 더욱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시편 이 119편 67절의 말씀처럼 고난을 당해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한 이 시편 기자의 고난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이 똑같은 말씀들을 매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계속 곁길로 가고 있고 계속 죄를 짓고 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데 아무 제재가 없고 건강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풍요롭고 편안하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이미 너를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금방 알 수 있는 가장 아주 쉬운 예에 불과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 자녀가 곁길로 갈 때, 잘못된 길을 행할 때, 악인의 길로 걸어갈 때 반드시 빨리 급히 그를 제지하는 것처럼 매가 없으면 사생하여 징계가 없으면 버리운 자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한번 빠졌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 치고 우리가 만약에 유부녀와 바람을 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내 자식들이 백혈병에 걸려 나가고 수많은 문제들이 주변에서 펑펑펑펑 떠져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청하겠습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매가 없고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가 없다는 건 전혀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이런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40년, 30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한 번도 책망하거나 나부른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와 아브라함과 욥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버려버렸기에 아무 징계와 고난과 책망을 하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살펴보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잊고 지내던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65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한 이후에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짧은 시편 구절에서 다섯 번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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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이걸 다섯 번 얘기합니다. 너무 좋았다. 고난이 내게 큰 유익이 되었고 좋더라. 그 첫 번째 또 고난이 내게 준 유익이 무엇인가? 바로 나를 선대하셨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 이상한 신나게 두들겨 맞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고난의 불쏘시개를 통과하고 난 직후에 죽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고생을 수고와 슬픔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대로 선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려오면 두 번이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선히 대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상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65절 말씀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히 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선히 대하셨다. 이 말씀은 내가 개판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고 내가 범죄하고 있고 음란하고 내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세상 정욕에 붙들려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켄터키 프라이드 할아버지처럼 자상한 모습으로 나를 늘 좋아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바라보시며 늘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며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나도 경멸히 여기라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선대하시지. 그러나 그의 말씀, 선하신 축복의 말씀,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나를 선대하는 분이시지. 오늘 그 고백과 그 찬양을 이 시편 기자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자신을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주의 종에게 선대하셨습니다. 난 주의 종입니다. 주의 노예입니다. 주의 설번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누군가의 종, 누군가의 노예가 됐다라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노래하면서 당신은 나에게 선대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무조건적인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되었기에 다른 타인과 전혀 다른 말씀 안에서 자신을 다루시는 때론 고난과 불쏘시개로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로 우리를 다루시는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를 만났다고 오늘 기록한 그 찬양의 기록입니다. 66쪽 68절 72절에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고난의 유익에 우리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고난을 통과한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주목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어달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전혀 주목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하나님의 말씀을 66절과 68절 두 번에 걸쳐서 Teach me라고 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들떠도 보지 않고 전혀 attention 하지도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두 번이나 뭐라고 말씀하냐? 나에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해하기 힘들고 세상살이에 전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던 동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법을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그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가 연약하여서 때론 불순종하고 넘어지지만 내가 악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은 그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이 고백입니다. 심지어 72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72절 말씀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낫습니다. 나는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장 큰 경쟁자는 돈이었다는 것 분명. 그러나 고난을 통해 고난의 용광로를 빠져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이제 이것이 내게 큰 유익이 있었으며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게 가르쳐달라 기도한 그가 이제는 천천 금 은보다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수많은 육의 욕망과 세상의 명예와 보호와 수많은 인간들이 줄 수 있는 나의 귀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많은 것들보다 나는 이제 무식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주의 율례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오늘 시를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많은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역사와 문화와 다양한 곳곳에 등장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제일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에덴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부부 클리닉에 나올 만한 부부간의 심한 갈등과 다툼을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직후에 그들은 두 아들, 첫째 아들이 자신의 둘째 아들을 살해하는 놀라운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여정에 항상 가정 안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얻었던 아들과 그 어미와 내 전처와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갈등들, 또 내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그것을 뺏기기도 하고 다시 찾아오기도 했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조카인 롯은 어떻습니까? 소할 땅이 물이 되기가 좋은 것으로 여겨 자신의 삼촌이 먼저 결정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다가 배가 망신해서 거지가 돼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쫓겨났을 때 두 딸이 자신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 한 이 야곱의 삶을 보면 더 과감입니다. 형의 축복권을 뺏어서 평생을 형의 살해 위협에서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브라더가 여러분 죽이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14년을 외삼촌과 돈 문제로 엮여서 소송을 걸고 싸우다가 결국 외삼촌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인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얻었지만 세 명의 다른 황당한 여인들과 결혼을 해야 됐고 아이를 가졌지만 11놈이 똘똘똘똘 뭉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팔아놓고 그가 죽었다라고 와서 고백함으로 평생을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자식을 잃은 슬픔,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의 소식을 모르고 평생을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찢어진 가슴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아내와 동침해서 강간을 하기도 했고 유일하게 있었던 딸 디나는 세겜 족속에게 의해서 강간당했습니다. 강간 사건이 일어난 직후 시몬과 르이는 그 일을 듣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족속 전체를 진멸하게 되는 잔혹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창세기 47장 후반부에 이렇게 요셉을 찾아 애굽으로 돌아왔던 믿음의 조상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와 대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보고 How old are you?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묻자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너 몇 살이냐? 내가 130년 나그네 일을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험악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론에서 기원문에서 본 모세의 강건하여 80이지만 수고와 슬픔뿐이다. 삶의 마지막 언저리에 애환이 담긴 한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130년 나그네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당하지 말아야 될 엉뚱한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벌려놓은 대부분의 죄악과 악한 일들로 인하여 그 열매를 따먹느라 악하고 수고롭고 슬프고 험악한 130년의 나그네의 세월을 내가 보냈다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편 119편을 잘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고난에 대한 유익과 고난에 대한 것을 찬미하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받은 고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것인지, 건강이 나쁜 것인지, 인간관계에 오는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이성관계인지, 종교적인 것인지, 가정적인 것인지 구체적인 고난의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또한 고난의 원인과 근거 또한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환난인지, 아니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죄가 만들어놓은 쓴 뿌리를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얘기했는가?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 고난이 어떠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내게는 큰 유익이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롯과 다윗과 다윗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 인정하셨던 사람들의 삶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삶을 살고 싶다. 전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내 자식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죽은 것으로 알고 살고 싶어하며 누가 내 자식이 내 와이프와 가늠하는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하며 누가 내가 원치도 않는 부인을 넷이나 얻어서 내 가정사에 평생 끊이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하는가. 여기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싶었고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고 싶어서 맞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상하게 들리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마음이 부하고 평탄하고 즐거운 또 젊은 청년의 때에 아무 문제 없이 나의 육계 욕망과 즐거움으로 평생 살아왔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얘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애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 그의 아들, 팔려가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들어갔고 거기서 다시 한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거쳐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된 요셉이 저희들 잘 아는 창세기 마지막에 50장에 자신의 형들이 자신에게 나와주고 생명을 구걸할 때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도 가르쳤던 그 고백들, 이것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은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자신을 버렸던 형들과 그들에 대한 원망과 그들에 대한 분노가 다 삭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계획들을 언핏 흠이하게 보고 난 직후 자신에게 나온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죽이고 싶었고 분노와 그 고난에 이해할 수 없는 원망과 증오 가운데 그것을 다 통과하여 그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내가 전혀 pay attention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율례를 사모하며 그 길을 걷기를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한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율례를 즐거워하게 되고 나의 불필요한 수많은 죄악들과 그것으로 인해 등장한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깊은 열매와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내가 곁길로 갔고 제재가 없었고 방황하였고 심지어 타락하였지만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며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반석교회의 교우들 또 그들의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